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제 나눠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시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 역사를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 역사도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교회 역사는 뭐 한 몇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이제 성경 괴간으로 갔다가 또 뭐 소요리 문답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로테이트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는 좀 이렇게 가려고요. 금요일 성경 공부는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주일 성경 공부는 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앞으로 교회 역사를 배울 때에 이제 뭐 순서가 좀 있어요. 초대교회를 먼저 배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를 배우겠고, 그 다음에 근세교회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세교회를 배우면서 지난번에는 하지 못했는데 한국교회 역사도 조금 보고 싶어요. 한국교회 역사도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근세교회를 짧게 했는데 근세교회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금 더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OPC 역사를 더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빌로 교회 역사까지 뭐 좀 볼까요? 대우빌로 교회 역사도 뭐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어쨌든 다 그런 그 개개인의 교회 역사, 뭐 성도님들의 신앙의 역사가 다 있지만 전체 교회 역사를 좀 볼 텐데 이 전체 교회 역사가 꼭 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볼 필요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볼 때에도 시험을 볼 때 강도사 시험을 볼 때에도 교회 역사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OPC 교회들에게도 보면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는 교회 역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보지만 어떻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켜오셨고 보존해 오셨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세상 역사를 보는 수준은 철저히 인본주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좀 재밌는 거는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역사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역사를 그런 인본주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떠나서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잘못하면은 교회 역사도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했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고난을 기준으로 고난받으면서도 진리를 지켜왔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저도 책을 교회 역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준비할 때도 보면 사실 많은 책들이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책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 역사를 얘기한다 하면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역사는 큰 무브먼트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 순복음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되고 새벽기도라는 게 생기게 돼서 온 나라가 굉장한 빠른 속도로 기독교화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미국교회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 특별히 이제 Secret Sensitive Worship 같은 거. 열린 교회 예배 같은 무브먼트에 의해서 미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교회 역사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지켜왔는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그 역사도 보지 않으면 참 우리가 역사도 좀 잘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성경도 교회 역사예요. 그렇죠. 처음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교회였고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새 언약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교회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역사는 어느 교회를 증거하라고 보여주시는 역사인가요? 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국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교회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역사를. 그런데 그 초대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실 때도 예수님 천국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우리도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봐야 돼요. 제가 그 예전에 사도행전 우리 그 주일날 설교할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했던 거 생각나시죠? 누가복음은 둘 다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삶에서 대해서 보여주고 있냐 하면 성령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를 알려줄 때에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공생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세례를 받고 세워져서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통해 죽는 역사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삶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가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결국에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교회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교회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뭐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승승장구했고 얼마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걸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어떻게 교회가 고난의 길을 갔고 죽었고 세상에서 망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리복음을 지켜오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하고 똑같아요. 진짜 교회 역사는 고난받고 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리 복음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역사는 절대 올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봐야 그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야 참 교회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요. 계시록 이제 볼 거예요. 11장 같은 데 보면 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죠. 두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국에서 올라오라 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역사가 누구랑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참교회는 죽고 망하는 걸로 끝나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지금 참교회는 그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증거가 세상적으로 막 잘 되고 번성하고 영광을 받고 막 삶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어지고 막 세상에서 교회가 막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 참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그 가운데서 진리 복음을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꼭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진리 복음을 지켜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저 우리 삶을 어렵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리 복음을 지켜가게 하시기 위해 이 길을 꼭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삶을 서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인물들도 배울 거예요. 사실 교회 역사는 그 인물들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사실은 그 인물들을 자랑하고 본받다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천국교회를 증거하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지켜오게 하셨는가. 이걸 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면 돼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교회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교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의 참교회를 성령님이 세워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예수님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주기까지 하셨죠. 그 사역을 먼저는 누가 이어받죠? 사도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젠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후에 그리고 우리도 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교회로 세워진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성공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명령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지상명령인데 이 명령들을 이제 교회가 이루게 하셔서 그렇죠?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표가 증거되고 예수님과 천국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제자 삼는 사역. 어떻게 보면 영어라면 discipleship이지만 discipline, 치리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례 사역.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 사역. 말씀과 성례와 치리, 교회의 표, 누구를 대신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제자 삼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어서 세례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이루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이 지상명령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 올바른 이 세 가지 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예수님 대신해서 올바로 이뤄가지 않는 때가 타락하는 때예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그랬고 이제 우리가 근세시대 때에도 자유신학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이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진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의 수가 더해졌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번성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왔던 것이 있죠. 그 이후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역사. 흩어진다는 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뭐죠? 심판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예요. 그 흩으심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심판과 박해와 환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 땅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온 유대 땅에 다 박해와 환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방 땅에까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장소로 옮겨가요. 선교 여행한 것을 보면 박해가 심해지니까 쫓겨서 여러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걸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뭐 자기네들이 뭘 했다기보다는 누가 하신 거냐 하면 예수님이 하세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신 예수님이 그 사역, 자기가 주신 지상명령을 친히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땅끝까지 흩어진 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사도행전도 우리가 보았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자꾸 고난받고 핍박받고 망해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올바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 역사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상명령을 주신 막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데빌로 교회는 뭐 우리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데빌로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자였죠, 원래는.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하며 다닐 때에 그 사울을 이제 회심해서 바울이라는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 사도 바울을 세워서 어떻게 사역하게 하실 건지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워가실 건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임금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모든 자손들 앞에서, 외인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행함과 말로써 세운 그릇들이라는 거죠, 다. 이 데오빌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느냐? 그 16절 말씀이 꼭 따라온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는 데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해를 받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삶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삶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토록 진리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으시고 고난의 길도 가시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 우리 교회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이상히 여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좀. 네? 좀 너무 그냥 잠잠하게 살아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그런 역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세워지고 진리를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아주 그 태평시대가 있다고 믿어요. 그 후천년주의자들 믿는 것처럼. 네? 기독교가 번성이 돼서 막 그냥 핍박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 교회가 막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황제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거죠. 거꾸로 해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가 정말 복을 받고 번성하던 시기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콘스탄틴 황제 때가 기독교가 막 축복받았던 때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요. 교회가 세상 권세를 잡게 되면서부터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가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적인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고 했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가 번성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과 진리는 더욱더욱 무너져가는 시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에서도요. 고난과 핍박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를 지켜가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끝의 모습도 두 증인이 고난과 핍박받고 죽는 걸로 그리고 진리복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임하는 이걸로 보여주세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죠. 왜 중간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과 끝이 같은데. 같아요. 진짜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고 정말 여러 거짓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진리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증인을 가만히 보시면 그 둘이라고 해놔서 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단은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gathering. 그런데 두 증인만 빼고는 다 세상 사람,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증인 외에 교회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계시록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가장한 진리복음을 버린 교회들이 수도 없다는 거죠. 사단의 회가. 그들에 둘러싸여서 오히려 그들도 박수쳤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쓸쓸히 외롭게 죽어갑니다. 복음을 지키는 거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끼리는 알아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두 증인도 그런 길을 가고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런 길을 가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예수님 삶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 뭐 친구 많지 않다고 그렇게 저기 슬퍼하지 마세요. 여기 모인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계셔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교회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세워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럴 거예요. 데오빌로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진리를 지켜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참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에 즉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듯이 너희도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세워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유니버셜. 그러니까 교회라면 무조건 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그 당시의 교회는 순수했던 교회로 보면 되죠. 참교회들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극심한 고난이 있고 이렇지만 그 당시는 보편적으로 다 찾아왔던 그런 시대가 찾아오거든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불로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 정금같은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부들. 그러니까 비숍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비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비숍이라는 단어를 지금 뭐 다른 교단이나 천주교 같은 데는 뭐 주교로도 풀고 뭐 이렇게 풀지만 사실 비숍이라는 단어는 감독이라는 단어예요. 감독이라는 단어는 presbytery, 장로라는 뜻입니다.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들, 유명하다기보다도 정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들, 장로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름이 난 것은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자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처럼. 그래서 그런 그 초대교부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조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증거했던 믿음은 정말 딱 두 가지였어요. 정말. 그들이 사모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천국. 이거 증거하다 갑니다. 무슨 다른 간증을 했겠어요? 그들이 화형을 받고 뭐 동물들에 찢겨져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사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이 뭘 증거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뤄 놓으신 것이 많다.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많다고 죽었겠어요? 아니에요. 망하다가 죽는 건데 그들이 증거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런 우리 그 교부들의 그 고백들을 보면 딱 두 가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볼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증거하다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예수님과 천국 믿음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다른 증거가 있어? 다른 간증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연결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뭘 좀 읽어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권할만한 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성경 묵상 많이 하시다가 마음 묵상 많이 하시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막 해드리고 이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교회 역사 재밌어요. 저는 예전에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요.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